목소리의 책임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5일 미국에 대해 핵합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날 트윗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던 때에 우리는 핵합의를 체결했으나 현재는 파면된 당시 참모들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또 당신 참모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주의적 포로 교환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자국에 2년간 억류되었던 미국 해군 출신 민간인 마이클 화이트 씨를 석방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감사를 표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마이클이 집에 도착했다며 2020년 대통령 재선 이후 이란과 더 대단하고 훨씬 나은 합의를 이루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이란 해커들이 미국 대선 후보 캠프를 해킹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구글이 밝혔습니다. 구글의 셰인 헌틀리 위협 분석팀장은 4일 트위터에 최근 중국 해커들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대선 캠프를 그리고 이란 해커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이메일 계정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이메일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며 관련 정보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현재 그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진영은 이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5일 국경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 외무장관이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접경 지역인 라다크 지역 국경선을 둘러싼 양국 간 분쟁을 외교 채널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고위 관리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이것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측은 양국 군대가 라다크 지역에 배치된 추가 병력과 장비들을 철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4일 중국계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주식시장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날 성명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과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의 숨겨진 부당한 위험에 노출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은 나스닥이 회계감사 기업에 모든 상장장 기업의 국제적인 보고와 조사 기준을 따르도록 요청했다며 이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의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나스닥은 불투명한 회계 그리고 내부자들과 밀착된 중국 기업의 주식공개시장 IPO를 억제하기 위해 상장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시스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도 진짜 문제는 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명성 결여와 정보 부족이라며 어떤 국가도 미국 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리비아 통합정부가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통제권을 회복했습니다. 동부 군벌 세력인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소식통은 4일 하프타르 사령관 측 병력이 마지막 주요 거점인 타르호나 마을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프타르 사령관의 군대는 트리폴리 밖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리비아 국민군은 즉각적인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통합정부는 터키의 지원을 받아왔고 리비아 동쪽과 남쪽의 유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동부 군벌 세력은 러시아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서 리비아는 지난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 분열되어 내전을 겪고 있으며 이후 양측은 휴전협정을 맺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남중국해 해군 활동을 늘리고 있다고 주일 미군 사령관이 5일 밝혔습니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해군과 해경 함정 그리고 해군 선박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And until we see positive steps from the north, I would expect to see the pressure campaign, it remains stro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실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움직임에 대체로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함경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전이 4도, 해주와 개성이 17도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희천과 사리원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황해도와 평안 남북도, 자강도의 낮 기온이 매우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최근 장비 교체는 단순한 유지 보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크 네퍼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4일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 캠페인이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until we see positive steps from the north, I would expect to see the pressure campaign, it remains strong.
네퍼 부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한동맹과 대북 외교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 법무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과 관련한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을 대거 기소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개정협상과 관련해선 최근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we've been very flexible and now we're urging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how the same flexibility.
미국이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도 그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국이 무급 휴직 근로자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미한동맹이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가 준비태세와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듭지을 필요성을 사라지게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한국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최근 장비 교체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This did not represent a significant upgrade of capabilities. One article said this was an effort to merge the THAAD system with PAC-3 system. That's not true. These systems require upgrades, just like your computer requires an upgrade every once in a while.
사드 장비 교체가 중대한 성능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번 교체가 사드 체계를 패트리어트 체계와 연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드 체계도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 경찰 등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 확대 구상과 관련해 지난 2008년에도 의장국인 일본이 이명박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전례를 언급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항구적으로 G7을 확대하는 문제는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여전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실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미국이 불법 핵실험 때문에 국제적으로 따돌림당하는 북한 같은 나라와 합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4일 핵실험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실험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2021 회계연도와 앞선 모든 회계연도에 승인된 예산이 폭발적인 핵무기 실험의 준비나 실행에 사용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크리스 벤홀렌, 크리스 머피 의원 등 1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의 핵실험 복귀는 냉전의 교훈을 저버리는 것이며 모든 새로운 세대의 미국인들을 방사선 질병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의회는 국호권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핵실험 복귀를 촉발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실험을 통해 국제적 규범을 무시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나라라며 미국이 그런 나라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22일자에서 행정부 전현직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국가안보기관 책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2년 이후 중단해온 핵실험 재개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다음 날인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 서한에서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한과 함께 지난 20년간 핵실험을 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에 마지막으로 핵폭발 실험을 실시했고 1996년에 모든 형태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움직임에 대체로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 요구 등 일부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은 끔찍한 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at is a terrible idea. The one thing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need the most is information. 북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보이며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과 북한 밖의 외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보뿐이라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탈북민들이 정권의 부패, 외부 세계에 대한 진실, 인권 침해 등 매우 필요한 정보를 정보가 필요한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국내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And the implicit message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is that 특히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남북 대화 재개와 확대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북한이 이를 알아채고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이번 담화를 통해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 중 하나가 바로 대북전단 살포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비판해왔던 사람들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price is for South Korea to terminate the activities of peopl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대화 의지를 역이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스코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한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명의로 발표된 담화를 주의 깊게 평가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y view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you know, evaluate carefully and proceed cautiously.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 국장은 한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명의로 발표된 담화를 주의 깊게 평가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 축소 등 특정한 요구사항을 담은 김여정 제1부부장 개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 정부는 담화가 겨냥하고 있는 성과들을 보존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대응 과정에서 북한의 외부 압박과 메시지에 취약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은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북 접근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하지만 사실상 대북 전단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is that there are some more fundamental underlying issues. I would argue.
과거 연구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의 영향력이 라디오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는 다른 정보의 영향력에 비해 훨씬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당국이 이번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요구 등 일부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임기가 절반을 지났고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이루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과장해 미국과 한국과의 거리를 넓히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북한의 담화가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노선과 일치한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담화 발표를 통해 미한 양국과의 대화에서 벗어나려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북한 당국을 달래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진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미한 양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more conservative government in Washington could see that as capitulation and not
코스 국장은 보다 보수적인 미국 정부가 한국의 그 같은 조치를 북한에 대한 항복으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코스 국장은 이번 담화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훼손하는 북한 당국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미북 관계와 관련된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는 전술적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코스 국장은 현재 북한 당국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번 담화 발표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에뉴스 지다켬입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과의 접경에 위치한 한국 내 10개 지역 시장과 군수들은 5일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접경 지역 긴장 해소 차원에서 전단 살포 규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 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접경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여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조 부대변인은 다만 전단 살포 금지법과 같은 대북 전단 문제 한정된 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역대급 굴종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태용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교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의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북한이 문제를 삼는 것은 뭐 늘 해오던 일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헌법적인 가치하고 충돌되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로 생각하고 저로서는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조치를 요구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같은 날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독재 체제의 실상을 알리려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행동으로 법으로 막을 일이 아니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작용을 거론해서 전단 살포를 막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원천 봉쇄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편의주의적 발상이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를 금지한 4.27 판문점 선언과 상반되게 북한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차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정부의 규제가 대북전단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엔 국민적 공감대 등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접경지역 안전에 초점을 맞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기본 정신은 남북합의를 지키는 거고 남북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나 군사적인 긴장 구조라는 걸 막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정부 당국도 방침을 정하는 게 좋고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는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규제 법령이라도 국민 개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공의 그 이익을 해서 그런 특정 권리를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게 과연 그 헌법적인 그런 권리 제한을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항이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와 심리가 있겠죠.
원 교수는 남북한 모두 유엔 시민적 정치적 규약 가입국으로서 국가 간 합의나 조약을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전단에는 북한 체제 비판에서부터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 소식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 풍선과 조류, 또 소형 무인기 등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 방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한국의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풍선단 회원 11명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탈북민단체들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에는 북한 동포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김씨 일가를 풍자한 만화 등이 담겼습니다. 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월드컵 예선전에서 북한 주민의 관전과 한국 취재진의 참석을 막은 북한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 총선에서 탈북민 출신 인사들이 당선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의 전단 외에도 간단한 생활필수품이나 1달러짜리 미국 지폐, 먹을 것과 옷까지 소형 라디오, 동영상 등을 담은 USB나 DVD 같은 것들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헬륨을 넣은 작은 풍선에 전단지 몇 장을 넣어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대형 풍선을 이용해 한 번에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서해의 조류를 이용해 매달 2회 쌀이 담긴 플라스틱 병 수십 개를 북한으로 보내면서 여기에 전단지를 함께 넣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소형 무인기를 이용해 경기도 파주에서 약 170km 거리인 평양 시내까지 대북 전단 1만 장을 보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로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던 중 2014년 10월 한 탈북민 단체가 띄운 대북 전단을 향해 북한이 13.5mm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껴 대북 전단 날리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겼고 실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전단 살포가 무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경찰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했고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보호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전단 살포 등 군사분 개선 인근 적대행위 금지를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한 달 뒤인 2018년 5월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시도가 경찰의 제지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이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의 일부가 한국 땅에서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 북한으로 날린 대북 전단용 풍선이 경기도 파주와 고양, 동두천 등의 주택과 도로 등에서 잇따라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있은 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전쟁 70주년인 6월 25일 100만 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안보 문제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송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 다른 영역으로부터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한국 정부가 또다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년 11월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의 종료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작년 8월 일본이 한국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등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자 맞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의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8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고 국무부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 상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통과된 결의는 한일 간 균열은 적국들의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상원의원 40명은 같은 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분열은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권력의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옮기기 위해 우리의 관계에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북부사령부가 괌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상정한 요격 훈련을 오는 9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해공군과 우주자산을 동원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의 복수의 통합전투사령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 그랜블 미 하원 의원은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램본 의원은 이날 미사일 방어 옹호 동맹 MDA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적성국들이 미국 체제의 틈을 악용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불량 국가인 북한의 경우 하와이, 알래스카 등 일부 주를 겨냥한 타격 능력을 이미 보유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램본 의원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추적 우주위성 HBTSS 등 우주기반 미사일 감지 능력과 전영역 합동지휘통제 JADC2 능력 구비에 대한 필요성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북부사령부 작전과장인 그레고리 길럽 공군중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영역 지휘통제 JADC2에 기반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오는 9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길럿 중장은 이번 훈련이 다층 방어를 위한 전략적 본토와 통합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실드로 불리는 이 작전 개념은 지난 3월 11일 테런스 오쇼너시 국부사령관이 하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심해부터 우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까지 전 영역에 걸친 다층적 방어를 골자로 합니다. 길럿 중장은 올해 훈련은 당초 4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9월로 연기해 알래스카 넬리스 공군기지를 주무대로 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 중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 복수의 통합전투사령부들과의 공조 아래 5세대 전투기, 이지스함, 유도미사일 구축함, 우주자산 등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성국의 괌, 하와이 타격 시도 상황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방어도 훈련 내용에 적용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휘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럿 중장은 F-35 등 5세대 전투기의 탄도미사일 감지, 추적 임무 외에도 직접적인 요격을 지명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실사격 훈련도 동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추적 우주위성 HBTSS의 구비가 중요하다며 향후 통합된 전지구적 감시망을 구비해 날아오는 미사일의 탄생부터 죽음, 즉 모든 과정의 요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전 세계 아동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북한은 100위를 넘어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생존권과 건강권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특히 아동 인권 환경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매년 전 세계 아동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네덜란드 아동인권단체 키즈 라이트 재단. 이 단체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례 아동인권지표 2020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82개 나라 아동의 인권 상황을 건강권과 생존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아동인권 환경 등 5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조사 대상 182개국 가운데 111위를 기록했습니다. 5개 항목 가운데 북한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아동 인권 환경 분야로 1점 만점 가운데 0.357점으로 15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동 인권 환경 분야는 정부와 민간사회 간 아동 인권을 위한 협력 상황, 아동 분야에 배정된 예산 상황 등을 측정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출산 사망 비율, 출생 시 기대 수명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 생존권에서 104위를, 남아와 여아의 학교 교육 기대 연수 등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 교육받을 권리에선 141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 보호받을 권리 항목으로 0.972점을 받았는데 이 항목은 아동 노동, 출생 등록 현황 등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북한이 받은 순위는 122위를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11단계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13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건강권과 생존권에서 각각 3위와 10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순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총점 1위는 아이슬란드가 차지했고 스위스와 핀란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국가인 차드와 아시아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은 각각 181위와 181위를 기록해 아동 인권 최하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키즈라이트 재단의 아동인권 지표는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엔 아동인권협약을 비준하고 5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18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급한 과제는 북한 내 공존하는 통제 경제와 시장 경제 간 간극을 줄이는 일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결국 시장 경제 외에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앤드류여 미 가톨릭대학 교수는 최근 아시아 스타디스 리뷰 잡지에 실린 북한 내부의 변화와 연속성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 체제 내부에서 정권이 주입시키는 사상과 개인이 갖는 사상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앤드류여 교수는 3일 V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권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통제경제와 장마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경제 간 간극을 줄이려고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선 70%라 하고 다른 일부에선 90%까지로 볼 정도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활동은 주민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것에만 의존해선 살아갈 수가 없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앤드류여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시장은 번성하는데 정권이 이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상황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달 워싱턴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 기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노동당 전원회의의 발언에 대해 북한 경제에서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내 시장 경제가 국가 경제 관리 체계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BOA에 지난 2003년 북한에서 시장이 합법화됐다며 시장 활동이 불법 활동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시장을 억누르기 위해 화폐개혁이 단행된 데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북한 정부는 시장의 성장과 신흥 부유층인 돈주의 성장을 용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국가경제관리체계에 공공연하게 통합되지는 않았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선 금융정책이나 법체계, 규제가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시장경제와 통제경제가 따로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공식 발표 어디에도 시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다니엘 워츠 국장은 최근 북한 정부가 부패 척결을 꾸준히 강조하고 나선 것에 주목하며 국가가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매기지 못하는 시장 활동에 대해 정부가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겁니다. 워츠 국장은 북한 정권이 최근 시장과 국가의 경제 역량의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한 구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석좌 교수는 북한 정권이 시장 경제를 국가 관리 체계로 흡수하려는 건 정부가 시장 활동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 정권이 부패라고 지칭하는 건 공무원들이 연루된 시장 활동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그동안 뇌물수수나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민간 부분의 활동을 보호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스테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허용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just don't see any other alternative.
김정은 위원장이 시장을 규제하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존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인권활동가인 백지은 전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연구원은 시장경제와 통제경제를 양립시키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정권이 하려는 일과 시장 작동의 원칙 사이에서 생기는 이념적 차이를 조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백 전 연구원은 시장경제가 북한에 기대만큼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서서히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북한 내 이중적인 경제체제의 해법은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much more about,
브라운 교수는 토지와 농장, 집, 아파트 건물, 공장, 광산 등 북한 내 대부분 자산이 공동 소유 또는 국가 소유인 상황에서 올바른 해결책은 국가 자산을 팔아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and, the farms, the houses, the apartment buildings.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 자산을 팔면 나라는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액수의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 30년간 중국이 바로 이런 일을 해왔다며 북한도 이런 조치를 시행하면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에게 체계적인 영어 교육을 제공해온 민간단체가 해외에 살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시각 31일 새벽 3시 한국 내 민간단체 TNKR의 공동대표인 KC 라티크 씨가 자원봉사를 원하는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본부를 둔 TNKR은 북한 난민들을 가르치자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 2013년에 설립됐으며 한국 내 성인 탈북민에게 영어 원어민을 연결해주고 1대1 영어 교육을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명의 탈북민이 많게는 9명까지 교사를 직접 골라 영어 시험, 대학교 진학, 연설, 취업 등 필요에 맞는 영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교육자인 케이시 라티크 대표는 이날 단체의 활동 내용을 비롯해 자세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이날 열린 해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 IVLP에 대해 라티그 대표는 그동안 해외에서 요청이 많았고 현재 자원봉사자 인력과 기부자 등 단체가 안정을 이룬 만큼 여건이 마련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지만 인증서를 제공하는 등 노력과 실력에 부응하는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아온 것도 배경이 됐습니다.
We've had some great volunteers who've joined up with us, but I've always had the feeling that we were not really giving them proper credit for the work that they had done.
라티그 대표는 전문 인력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는 것도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과 직접 만나 이뤄지는 영어 교육, 연설 지도, 교육과 진로에 대한 멘토링이 불가능한 해외 봉사자들은 탈북민 지원단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해외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단체 웹사이트 등 온라인 지원과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입니다. 또 프로젝트 기획이나 모금 활동 역시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만큼 서울에서 살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로 이번 기회를 수년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는 탈북민을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TNKR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여러 매체를 통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이를 시작으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26세 직업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미국인 여성 샌디아 우드 씨는 2018년부터 TNKR의 회원이었는데요. 같은 해 비무장 지대에서 망원경을 통해 북한을 본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우드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봤던 저개발 국가들의 모습보다 더 열악한 모습이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 후 많은 시간을 들여 북한에 대해 공부했고 탈북민들로 관심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드 씨는 우선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해 알려주고 정치범 수용소나 감시와 검열 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TNKR의 봉사자로서 기부, 영어 작문 평가, 컴퓨터 그래픽뿐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도 주길 원했습니다. 2019년 TNKR과 연결을 시도했던 30세 미국인 학생 셰넌 갤러웨이 씨는 당시에는 해외 봉사자를 찾지 않아 이번 기회를 기다려왔습니다. 북한도 외부 세계와 다르지 않는 선과 악이 있는 나라며 다른 점은 자유가 있고 없음이라고 말하는 갤러웨이 씨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공중보건에 대한 학위를 마쳐야 하는데요.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는 갤러웨이 씨는 학업을 마치면 미국을 아예 떠날 계획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를 연구하다 TNKR을 알게 된 갤러웨이 씨는 그러나 TNKR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I want to start off small by helping with celebrating North Koreans either by remembering their birthdays or helping
탈북민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들의 자서전 등을 통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갤러웨이 씨는 그들의 새롭게 시작된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TNKR에서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에븐 애플톤 씨는 79세 미국인 여성으로 이날 참여한 봉사자 중 최고령자입니다. 은퇴한 개인 사업가로 현재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애플톤 씨는 2017년부터 이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애플톤 씨는 최근 TNKR의 팬클럽을 시작해 활동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 일했던 애플톤 씨는 이 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것과 재정적인 지원 모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만난 두 명의 미국인 여성은 이미 한 팀이 됐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기술지원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크리스틴 말라리 씨와 레슬리 프레스 씨는 프로젝트 매니저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국제관계학 학위를 갖고 있는 프레스 씨는 수년 동안 탈북민들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 단체에도 필요한 만큼 케이시 라티크 대표와 함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manage a broad range of projects for TNKR, including YouTube videos showcasing speeches and testimonial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website streamlining, security and maintenance, event promotions, book publications, career mentoring, and employment support.
탈북민들의 연설과 증언을 유튜브로 게시하는 일, 사이버 시큐리티, 직업 자문, 책 출간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참여한 봉사자들은 화상 미팅 후 TNKR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역할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에 카메라를 끄고 참석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대북인권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였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모인 봉사자들에게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I'm Sinan. I'm living in UK. So I'm not a TNKR member, but Casey and Ongui is my favorite teacher. I'm my hero. So I want to present them. And really, the special thank you to Eva. Yeah.
씨는 케이시 라티그 대표가 자신의 선생님이었고 영웅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라티그 대표는 지난 2013년 박지현 씨의 연락을 받고 인연을 맺게 된 후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탈북민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박 씨의 현재 모습으로 향후 자신들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함경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은 한때 구름도 많이 낍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의 낮 기온이 28도에서 30도 가까이 한여름 더위를 예상해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양덕의 아침 최저 12도로 시작되고 구성은 14도, 나머지 지역은 16도로 시작됩니다. 양덕의 낮 최고는 27도지만 평양, 신의주, 구성, 남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강도 중강아침 최저 11도, 광개 12도, 희천은 13도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해주 아침 최저 17도입니다. 개성도 17도로 시작됐고 사리원은 16도, 낮 최고 기온 역시 28도에서 30도로 무덥겠습니다. 강원도입니다. 원산, 장전 아침 최저 15도로 시작됐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3도 사이입니다. 함경남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장진에 구름 많이 낍니다. 또 성진, 김책 지역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장진의 아침 최저는 7도로 시작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12도에서 14도 사이. 또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1도고 함흥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입니다. 삼지연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고 희예산은 오전에, 풍산 김영권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4도로 시작됐습니다. 풍산 김영권은 5도, 희예산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은 26도까지 오르겠고 나머지 지역은 20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서해도 맑은 하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1m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두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미국 내 실업률이 놀랄 만큼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를 갖고 있다며 이 강점으로 혹독한 전염병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를 강한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강력한 환자를 갖고 있다며 너무나 강력하기에 폐쇄했다가 개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에 대한 공을 자신과 행정부의 업적으로 돌렸습니다. 미 노동부는 이날 지난 3월과 4월 2,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다면서도 지난 5월에는 약 250만 개 일자리가 재창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달 미국의 실업률이 13.3%로 앞서 14.7%를 기록한 4월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이 4일부터 관영 매체가 운영하는 계정에 이를 알려주는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러시아의 스푸티니크와 이란의 프레스티비, 중국의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가 운영하는 계정에 이를 표시하는 라벨을 붙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계정은 미디어의 영향력과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을 통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 발행자에 대한 매우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라벨을 통해 독자들도 게시글의 출처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지의 투명성이라는 섹션에 따르면 이 라벨에는 해당 페이지가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국가의 편집 통제를 받고 있다. 이는 자금 조달과 구조, 저널리즘 기준 등을 포함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65명에 넘는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통해 재정적 후원이나 소유권 등을 넘어 정부가 미디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추후 미국인들을 겨냥한 정부가 운영하는 광고들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 매체는 편집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라벨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5일 미국에 대해 핵합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던 때 우리는 핵합의를 체결했으나 현재는 파면된 당시 참모들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또 당신 참모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주의적 포로 교환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2020년 대통령 대선 이후 이란과 더 대단하고 훨씬 나은 합의를 이루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이란 해커들이 미국 대선 후보 캠프를 해킹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구글이 밝혔습니다. 구글의 셰인 헌틀리 위협 분석 팀장은 4일 트위터에 최근 중국 해커들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대선 캠프를 그리고 이란 해커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이메일 계정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이메일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며 관련 정보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현재 그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포페오 미 국무장관이 4일 중국계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주식시장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페오 장관이 이날 성명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과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의 숨겨진 부당한 위험에 노출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은 나스닥이 회계 감사 기업에 모든 상장된 기업의 국제적인 보고와 조사 기준을 따르도록 요청했다며 이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나스닥은 불투명한 회계 그리고 내부자들과 밀착된 중국 기업의 주식 공개 시장 IPO를 억제하기 위해 상장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